아브라함의 언약의 세 가지 기본 요소는 후손과 땅과 복입니다. 이 언약의 최종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뼈대와 기초가 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담고 있는 복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아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우며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후손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축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는 반드시 또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후손과 땅과 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땅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 시내산 언약을 결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그것은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는 그들의 사명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삶, 거룩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볼 때 창세기 12장 1절을 에서 떠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하셨습니다. 살고 있는 땅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또 유명하고 놀라는 장입니다. 그런데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소원은 항상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아비의 집을 떠나 주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두 가지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가는 세계의 전환입니다. 이전에는 이 땅을 밟으며 이 땅을 것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신분의 변화이며 상태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전환되는 것은 바로 아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의 아비 안에서 살아갑니다. 고대 근동사회에는 아비의 재산은 물려받아 살아가는 시스템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현대사회에서 이해하기 더욱더 쉽습니다. 주님께서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비로부터 주어진 모든 재산과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공급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가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려면 육신의 아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다 버려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비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될 것뿐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육신의 아비로부터 내려오는 그 대에서 방해될 것, 모든 것을 버리고 끊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했을 때 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하나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땅을 주시기 위해 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려면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일곱 가지의 축복 가운데 첫 번째 축복, 바로 큰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아브라함은 모든 자들의 아비가 될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땅의 정복이 이루어질 것이며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자들이 아비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즉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 왕국에서 복과 저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는 그 목적은 바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너를 큰 나라로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나라는 히브리어로 고이 가돌이라는 말입니다. 고이라는 뜻은 나라, 그리고 또한 뜻은 한 덩어리로 뭉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모이셨습니다. 가돌의 뜻은 위대하다,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거기에 자라다, 커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큰 나라, 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라나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모으셔서 교회 공동체로 뭉치시는 이유는 그들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이 원래 이 바라크 복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그럼 자신을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 속에 속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들 이삭까지 내려놓는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요셉을 통하여 야곱 일가를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서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내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는 창세기 48장의 그 약속을 주셨음을 요셉에게 기억시켰습니다. 그 후 애굽에서 탈출하여 모세 언약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친정 정치 국가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 속하였나니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이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이 축복은 열방의 메시아를 전하고 모든 모세 언약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냄으로써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결국 자신들이 빛이 되어야 할 열방에 흩어져 조롱거리와 속담거리가 된 그들의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따라 그 땅으로 다시 모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4절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자손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는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부터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열방에 의한 분신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임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동안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영적인 우둔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본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고 유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율법주의자로서 그들의 영적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속화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 집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내 아비 집에서 떠나 내가 가르쳐주는 땅으로 가라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그는 수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를 의의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와 동일시하였고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집에서 떠나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까?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에게 하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언약의 이 이삭의 언약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과 같은 예언입니다. 이삭의 언약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집트를 가지 말라,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의 언약을 근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백성과 그 땅을 한 거로 근거로 합니다. 항상 땅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땅,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을 가지리라, 이 땅을 너네가 차지하리라. 그 후부터는 그 땅과 그들이 하나 되어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왜 알리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한다는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알리하는 것은 그들이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온 세상 크리스천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리아해서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게 하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열방 민중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메시아 언약의 가장 큰 핵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세워 한 사람을 통해 온 민족을 축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비추고 있는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며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심판대에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33,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령과 같구나. 주님께서 이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복의 결론은 영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영생하는 축복을 받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66권 성경을 읽고 사랑한 것을 늘 갈망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육신적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율법주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영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음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53절부터 67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보냅니다. 때문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질 아브라함의 후사에 이삭의 신부로 누가 가장 합당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은 나홀의 성으로 갈 때 낙타 10마리를 갖고 가지며 충성된 종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적적으로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에게 금팔찌와 코꼬리를 선물로 걸어줍니다. 그 후 라반의 가족과 만남이 있었고 그 후 충성된 종으로서 그의 사명을 원수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돌아올 때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다 리브가가 급히 면사포로 얼굴을 가립니다 왜 리브가가 면사포로 급히 썼나요? 고대 근동 사이에서 여성들은 면사포의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여성의 맨 얼굴을 남편만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삭이 남편인데 아니요? 이삭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은 그녀가 아직 이삭의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리브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하기 전까지 수건에 얼굴을 가려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의 비밀을 완성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 임한 영광으로 인해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 영광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가까이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바로 예수님의 영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의 주로 시인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들의 영이 성령님으로부터 깨어져야 합니다. 아멘. 말씀에서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에 28절에 너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 때에 이 만민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의 덮은 눈을 끄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영으로 깨달아져야 하고 믿어져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만나야 합니다. 신랑께서 신부의 얼굴을 덮인 수건을 벗겨내시고 그 얼굴에 얼굴을 대어낼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놀라운 영광의 영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은 신부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핵심은 본토 고향의 집을 떠나 주님의 명령하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고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광야의 여정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여 그들의 삶의 환경을 광야입니다. 광야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신부를 신부답게 단장시키는 곳입니다. 애굽의 모든 세속적인 때를 벗기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교회는 신부로서 이 광야의 여정에 기쁨으로 거룩해야 되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 이삭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된 이 축복의 언약을 완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눈이 뜨고 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돌아가 알리아를 해 진정한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밟으며 이 땅에서 당신의 법을 준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열방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을 풀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 아비의 땅을 떠나 주님께서 가라는 곳 가나안 땅으로 알리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